1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절, 남자 성도님들 한 절 그렇게 읽어볼까요 오늘은? 자, 여자 성도님들 먼저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네 말은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지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 사이에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뭐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갭이 있습니다. 문화도 수십 번 바뀌었고요. 언어도 수십 번 바뀌었고 사람들도 수백 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갭을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 뭐 몇 초 만에 훌쩍 뛰어넘어서 그 글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만 우리가 제안해서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가 포함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구체성이 있습니다. 구체성. 이 구체성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의 현실과는 사뭇 다르고 대단히 이질적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구체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를 들면 오늘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 우상 재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별로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체성과 함께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그 보편성.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구체적인 이 사건, 이 이슈, 상황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보편적인 진리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제 이 말씀이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 구체성에서 가급적이면 보편적인 진리,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당시 도대체 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만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 또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체성은 뭐냐면 우상 숭배 재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로 인해서 다양한 그 당시의 1세기 문화는 오늘날은 우리 뭐 소비든 어디 마트 가기만 하면 고기들이 진열되어 있죠. 잘 손질돼가지고 돈만 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사 먹을 수 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물론 채식주의자는 안 먹겠지만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데 이 당시 고린도 지금 고린도 시대에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육류가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도축업하고 또 이 도축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 상품을 위해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황제의 신전부터 시작해서 이방 신전 수도 없이 많은 수백 개의 신전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그 제물이 3분의 1은 제사장이 주고 3분의 1은 드리는 자가 가져가고 이 3분의 1 정도가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가 바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물을 먹고 먹는 문제가 지금 이들에게 구체적인 문제가 되고 자, 이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이 결론으로 도달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적용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거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이 진리에 도달하기 전에는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본문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부터 11장 1절의 이 문맥, 이 단락은 이 결론적인 단락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8장 1절부터 시작한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큰 단락의 결론 부분이에요. 8장의 시작은 그렇게 했죠.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8장 1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8장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만일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혹 실족하거나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8장 13절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가 실족한다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나에게 있다. 전혀 나는 거리낌이 없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 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풍성히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지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8장에서는 그랬고요. 이제 그게 결국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 문제로 이어지면서 9장에 넘어와서는 사도의 권리. 사도가 일한 대로 먹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요청해서 받을 권리도 있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았다. 그 자유를 나는 누리지 않았다. 그 권리를 제한하는 자유를 나는 행사했다. 왜 내 권리를 제한했냐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율법에 자유롭지만 때로는 그냥 율법에 있는 자처럼 처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아래 없는 자처럼 처했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래서 어떻게든 되도록이면 많이 좀 더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이제 처음 9장 19절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9장 22절에 가서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의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나는 내 사도의 권리 다 포기할 수 있다. 예, 이게 9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고기 안 먹겠다. 9장에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권리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유롭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거리낌 없이 우상의 신전을 들락달락하는 믿음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자유가 결국 믿음 없는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 그 자유를 너희는 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는 결국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슬로건이에요. 그 몇몇 믿음 있다라고 자칭 리더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의 모든 것이 유익을 세우는 것은 아니더라. 항상 너희의 모든 것이 항상 교회의 덕이 되지는 않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높이하고 우선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거대한 이 단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거대한 단락의 결론부인데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가 택함을 받고 이렇게 성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하나 자유를 스스로 권리라 주장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유익입니다. 서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우리 한 사람 홀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좌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고 유익한 것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유익과 궁극적으로 서로의 구원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우리의 자유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구조상으로도 봐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24절이 그렇고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 두 구절이 처음 어떤 블락을 이루어줘요. 시작과 끝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상의 재물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 세 가지를 바울이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 파는 물건, 시장에 파는 고기. 자, 시장에 이제 고기가 팔려요. 거기에 가서 파는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입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우상에 파는 재물입니까? 묻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먹으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다. 너희들이 그럴 자유가 있다. 그게 첫 번째 이해라면 두 번째는 불신자의 집에 우리가 여러분이 성도가 고린도교회 성도가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 불신자 앞에서 이 차려진 음식 고기를 보고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까? 묻지 말아라. 왜 묻지 말아라 그러냐면 물어보고 나서 안 먹을 거냐? 이런 거예요. 물어보고 나서 안 먹을 거냐? 물어보고 나서 안 먹는다면 너를 초대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너희가 아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먹으면서 기회와 틈을 봐서 그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타라. 틈을 타라. 이제 이런 거고 두 번째가. 세 번째 예는 뭐냐면 불신자의 집에 복수의 성도들이 초대받았을 때. 복수인 게 두 사람이 초대받았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상에 고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고기를 보면서 이 고기가 우상의 무슨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네? 라고 하면 믿음 있는 너는 그 고기를 그 자리에서 먹지 말아라. 무슨 의미, 뭐 쉬운 예죠.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왜요? 바로 그 고기가 우상에 드려졌다라고 말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질문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그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우상과 연합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약한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상의 그 바쳐진 재물을 자기는 거리낌 없이 먹지만 이 옆에 믿음이 없는 자는 보고 그것은 우상의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건데 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실족하고 혹은 저도 담대함을 얻어서 그 음식을 그냥 먹으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에는 이 음식을 먹으면 신과 한 몸이 되는데 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먹으면서 결국 그 성도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말아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24절과 31절이 바로 어떤 결론적인 메시지를 초점 이야기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24절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자, 이 두 마디를 24절과 31절을 연결지어 보면 이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삶의 그 행위 그리고 삶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그 일, 뭐 우리가 그 일, 뭐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일로 믿음의 연약한 자가 유익하게 된다면 그 일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다. 모든 일이. 그러면 도대체 연약한 자들의 유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약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 본문에서 연약한 자는 일단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성도로 믿음 있다라고 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먼저는 불신자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뭐냐면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유익을 얻어요. 그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유익은 뭐냐면 그가 성숙하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생명력을 더 얻는 것, 믿음이 더 커지는 것. 이것이 곧 그에게 유익이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우리의 어떤 권리의 포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포기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생명의 능력을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의 그 놀라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성도됨이에요. 하나됨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른 믿음의 수준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추십시오 하고 목사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자들을 보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합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세상살이 하시다가 결혼하시고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살이 하면서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는 술을 담배 문화잖아요. 자, 이 교회 왔어요. 그분이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알아가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점점 조금씩 아주 그 걸음마 하듯이 조금씩 알아가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가 담배를 펴요. 예를 들어서. 몸에서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를 향해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나도 왕년에 담배 펴봤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되더라. 빨리 끊어라. 막 다그친다면, 그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믿음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믿음 없는 자들 향해 올라오라 하는 것. 이것은 진정 기독교가 말하는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세는 그 아래로 우리가 내려가 무릎 꿇는 겁니다.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의 요청, 그의 삶의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가 담배 핀다고 나가 과거에도 폈으니 이제 또 같이 같은 자리에 있겠다고 담배를 피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테니스를 치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4대4로 치다가 세 분이 집사님이에요. 그중 두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좀 믿음생활도 나름 잘 하신다는 분인데 그중 한 분은 인제 초신자, 아주 초신자예요. 담배도 피고 술도 하시는데 테니스를 열심히 치다가 세 분이 다 어디로 갔어요. 잠시 쉰다고. 그러더니 세 분이 다 저쪽 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고 그렇게까지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 없는 자의 유익이에요. 불신자의 유익이에요. 불신자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의 유익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 모든 일, 모든 행동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다. 그래서 여기서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아무거나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성도에게 유익이 되면 불신자에게 유익이 되면 그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 일을 다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 여기 보면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 믿음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9장 22절을 넘겨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바울 보면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 한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의 유익인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편적인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건 저 세상 가운데서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것, 거기서 하는 모든 행위, 일, 행동, 말, 표현, 그 모든 것, 생각까지도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성도의 유익을 목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유익하게 해서 그 믿음 없는 자들 혹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라. 그래서 그 믿음 없음에서 이제 성장해서 믿음 있음으로 성숙으로 그 일을 경험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신다. 각자를 통해서 하신다. 믿음 없는 사람이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그가 본질적으로 신앙의 성숙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자라는 게 스스로 자랄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말할 수 있어.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서는 한 번 더 걸러서 이야기해야 돼요. 때로는 그냥 편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믿음 없는 그를 보고 행동을 한 번 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마치 꼭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펴서 여러분이 이 본문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설교를 듣다가 집에 돌아가셔서 어느 날 갈라디아서 딱 1장 10절을 폈는데 이 말이 등장하면 혼동이 오니까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대치되는 말 같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는 보면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나는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해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결국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짓 사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했어요. 그리고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왜?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짓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겠습니까? 죽음이겠습니까? 죽음이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지금 그 얘기고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서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거든요.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의 바울이 목적하는 바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은 결국은 구원이다. 하나님과의 하나 됩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나눔이나 죽음이나 실족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 신앙의 성장, 그리고 영광스러움, 풍성함, 열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 사람을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기쁨이다. 그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라. 모든 일을 하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성도,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 내가 타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다른 성도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존재들. 그러니까 성도 옆에,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네가 권리를 누린다고, 권리를 자유롭게 누린다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들고 연약해진다면 너는 반드시 그 권리를 포기해라. 포기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더 포기하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너도 살고 성도도 사는 이 길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타인을 의식하며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다 포기해라 라고 그 억압하고 금욕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이런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 줄이나 아느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다. 너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의 그 잠시의 기쁨과 편안함을 위한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부름받고 이 헬리팍스 교회 한인교회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를 서로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믿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결코 성도를 스스로 그 행동을 그들의 자유를 얽음해서 금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만일 그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우리 교회의 덕을 또 우리 교회의 몸을 세우고 믿음이 없는, 나보다 더 믿음이 없는 누군가의 그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이 자라고 넘어졌다가도 불뜩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 선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저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믿음이 없는 남편을 두고 믿음 있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그렇겠죠. 그래서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거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게 더 낫겠냐. 네 자유를 누리는 것이 권리를 취하는 것이 낫겠냐. 이거 두 개는 저울이 사실 저울에 달아볼 것도 되지 않는 두 요소인 것이죠. 내 자유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 때문에
저 믿음이 연약한 자 때문에 내 자유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믿음이 없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가난한 자들 때문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 불평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 믿음이 연약한 자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노하거나 그 속상해하거나 이거는 믿음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그를 통해서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그 자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믿음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린다면 나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구원받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께는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거야 라고 마음대로 거칠고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고 무감각하게 살면서 남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태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누군가가 불쾌하진 않을까 조심조심하며 아주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도 민감한 나머지 어떠한 모든 것을 하라는 바울의 말과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사려고 항상 그 사람 앞에서 예스, 예스,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는 그래서 잘못해서 그것이 결과가 파장이 이 사람에게 대단히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면 막아서서라도 얘기해야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고 결론절이 11장 1절이 결국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본받을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지 모릅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아주 소소한 행동 하나가 정말 폭풍 감동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워지는 거고 그런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아, 나는 저분을 참 본받고 싶다.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받는 행위가 교회 안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자기를 비웠습니다. 믿음 있는 자였어요.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비워서 뭐 했냐? 믿음 없는 자들을 다 채워줬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비워졌다고 공허했냐? 괴로웠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채워지고 풍성함을 보면서 자기는 또 채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믿음 없는 자 때문에 내가 권리와 자유 그것을 잠시 유보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속상함을 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포기로 인하여 저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고 나 역시 또다시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도가 신앙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본받는 것이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렇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없이 믿음 없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섬기며 지체의 유익을 내 유익보다 앞세워서 내가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 일이 불편함이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성도됨의 믿음을 가진 자의 자부심이고 명예고 또 그것이 영광인 것이고 놀라운 그 믿음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성도 살리고 생명 유지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섬기며 지체의 유익을 내 유익보다 앞세워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 결코 우리를 불편하거나 또 손해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경험한다는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늘 자부심을 갖고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덕이 있고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